News Focu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무장관이 9일 칭타오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난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9일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위급 인사 방중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그 한중 간의 외교 수장 회담은 그 시기를 좀 봐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때가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내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쪽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를 보면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미한 동맹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 중국 견제가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가를 했고요.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CHIP4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리는 만큼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나 회담 이전부터 중국은 한국에 그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권할 경우에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이에 따라서 그 한중 관계에서의 안정적인 관리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열리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떤 부분에 공감대를 마련했습니까?
네,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번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9일 그 칭다오에서 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보면은 역시 그 북한 핵 문제가 1순위로 가장 그 첫 번째로 다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뭐 공감대가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는 것이 한국, 중국 모두에게 좋다는데 양측 그 외무장관의 그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된 발언을 보면요. 박진 장관은 회의 그 서두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그 한반도 상황이 그 전례 없는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는 그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과 그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이다. 이런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그 설명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그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양국이 소통해 나가자 이렇게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중국에게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그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를 좀 더 유추해 보면 역시 그 북한 핵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미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그 밝혔고 이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한국과 중국에게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마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왕이 무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그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왕 부장이 미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유관국이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측이 발표한 이번 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측 외교부 발표를 보면요. 왕이 부장이 박진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와 관련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쌍궤병진 구상을 견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궤병진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북 간의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이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단계적 동시적 해법. 이거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줄곧 말하자면 이견을 보여온 그런 내용이고요. 중국 측의 이 아쉽다 또 미국이 소극적이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은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는데요. 그 근본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드, 그러니까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제 말 그대로 고고도,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과거부터 그 탄도미사일을 자꾸 개발해서 그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자꾸 그 위협을 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2월이죠. 당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를 그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사드는 그 미사일 요격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성능 그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중국도 탐지한다. 이것이 그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사드 문제를 기월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그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는 중국 사람들이 그 단체로 한국을 그 관광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한국의 그 대중문화 이것도 금지시켰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 한국 기업들이 한 20조가량의 피해를 봤다. 이런 그 얘기가 있을 만큼 한국이 큰 피해를 봤고요. 그러자 한국의 그 다음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이죠. 한국 청와대의 그 난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중국에 보내서 세 가지를 그 한국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드를 그 추가 배치 안 한다.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약속 또는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과 중국의 그 외무장관 회담 뒤에 중국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드가 지금 이미 한국에 배치가 됐더라도 이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것도 한국이 당시에 중국에게 발표했고 이것을 그 일종의 선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다 이런 것인데 한국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드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 상당한 지금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사실은 이 추가 자료로 내놓은 걸 보면 이 기존에 방금 전에 이제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3부를 추가해서 1한이라는 거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불은 아까 그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라 이런 것인데요.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구인데요. 큰 틀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이런 별도 자료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정부는 3불 이란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3불 자체가 한국과 중국 관계를 고려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고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번 외교 수장 간의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추가 자료를 내면서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이 사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주권사항이고 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라든가 또 다른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드가 한중 간에 잠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중국이 그 사드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의 그 펜타곤 국방부, 국무부 모두 같은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드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 배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드가 이것이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웃인 그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을 해라, 정상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주권 침해적 언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이달 중에 사드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드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겠다, 끝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원래 2017년에 사드가 국내에 반입된 직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완료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치를 정식으로 할 계획이었던 중에 탄핵 정국 그리고 중국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결국 차질을 빚었고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정식 배치에 앞서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인근 주민 등의 반대 주장을 의식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것이 이제 사드가 배치는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부수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반입되지를 못하면서 사실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달 말까지는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는 이 사드 외에도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의 한국 참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인 지금 그 사안으로 등장한 반도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을 좀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추진하는 일종의 그 반도체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 이렇게 네 개의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종의 그 동맹을 맺고 중국을 좀 배제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국은 그 중간에 껴서 상당히 지금 그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그 반도체 생산 국가인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한 절반, 한 4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그 반도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끊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에 그 한국과 중국 간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것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적정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립자주를 견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최우선 외교 순위를 두고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에서 탈피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사된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경계심을 얘기한 것이죠. 독립 자주라는 것은 너무 한쪽에 쏠려서 미국의 입장에 너무 추종하는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중국 왕이 부장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사실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앞서 얘기했던 사드 문제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칩4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견제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은 특별한 갈등 없이 끝났습니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크게 그 구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그 장거리 미사일, ICBM 이런 것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당장 그 사드를 정상화하거나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그 떠오를 수 있고요. 또 7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굳어지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이미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재배치 또 전략자산 재배치 이런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구도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뭐 큰 문제가 없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야말로 북한이 그 전략적 도발, 핵실험이나 ICBM을 그 발사, 도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한반도의 그 전략적 균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주장한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10일 평양에서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4월 말에 그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월 남짓 만에 이것이 이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북한이 얘기하는 이런 코로나 관련 자료라든지 통계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대체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을 이루고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된 게 아니냐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사실 일단 이렇게 극복했다고 선언한 데는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이 국경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제 문제,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중국과의 교역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제 국면을 전환하면은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과 또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어느 정도 풀어서 식량 위기라든지 경제 문제도 좀 완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요. 사실일까요?
그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지난 10일 그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그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여기서 그 나온 얘기인데요. 그날 그 김여정 부장이 그 토론자로 나와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역 전쟁의 고열 속에서 심히 아르시면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없지만 고열 속에 심히 아르셨다 이런 걸로 봐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4월, 5월 그 당시부터의 그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그 코로나에 걸렸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에서는 그 4월 말부터 북한군 그 창건 그 90주년 이걸 기념해서 열병식을 그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열병식 있기 며칠 전서부터 나와서 직접 그 열병식을 지휘 검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 참석한 그 군인들하고 수백 명씩 모여서 한꺼번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한 자료에 따르면 그 수백 명하고 그 단체 사진 찍은 게 그 쉬운 일곱 번이나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그 북한에서 그 코로나가 그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확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그 정상 방역 체계로 등급을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넘게 이제 봉쇄되어 있는 국경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배경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그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풍토병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고 극심한 이동 통제라든지 격리 조치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좀 정상으로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은 특별히 더하죠. 그동안 철저하게 2년 반 가까이 국경을 봉쇄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교육 말하자면 중단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미 북중 국경과 관련해서는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지금 준비되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체가 이것을 그 염두에 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이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그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장이 한국에서 코로나가 그 유입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력한 보복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뭐 그 코로나가 유입됐는지는 지금 확실진 않지만 지난 그 한 1년간의 그 과정을 보면 아마 코로나가 유입이 됐으면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그 유입됐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북중 국경을 그 봉쇄를 했지만 올 그 1월 16일부터 북중 화물 열차를 그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그 물자 또 인원 이런 같은 그 접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선이 1,3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민간인들이 그 밀수 행위 이런 것이 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밀무역을 통해서 역시 그 인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인 그런 건데요. 요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은 중국 얘기는 일치 안 하고 남조선 그러니까 남쪽 한국에서 오물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삐라에 통해서 그 코로나가 유입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안 두고 있는 그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대적 투쟁을 주민들에게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승절과 이번에 김여정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지도부가 확실하게 대주민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대남 적대 행동으로 가겠다.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남북 관계에 대한 대적 행동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내용이 이렇게 관영 매체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공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아닙니까?
예.
아, 북한에서는 그 백두혈통으로서 그 독특한 지위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여정은 대외 문제 그리고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이런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을 김여정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적 위상 자체가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고하고 아주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북한 리영길 국방상은 최전방과 국경, 해안과 해상, 영공에서 경계 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그 북한이 그 한국에서 그 민간인들이 날리는 삐라를 겨냥한 어떤 그 행동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과거에는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 당시 그 한국의 그 경기도 연천 지구에서 탈북한 그 북한 그 민간인들이 풍선에 대형 풍선에 삐라를 달라서 그 북한에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 그 북한의 그 휴전선 그러니까 붕괴선을 지키는 북한 군인이 총을 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총을 발사를 했고 한국군도 여기에 대해서 한 40여 발을 북한의 그 초소에 대해서 총을 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응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한국에서 그 민간인들이 그 대북 삐라 그 전단을 날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같은 그 유사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국에서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하순에는 이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핵실험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로 그리고 실병력이 동원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사태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번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해 온 걸 보면 추가적인 핵실험뿐 아니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이런 훈련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이나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군사적 차원의 행동까지 포함해서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밟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전후해서 상당한 긴장 고조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도로와 시설이 침수됐다고 하는데요. 핵실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요.
네,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에 상당히 많은 그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북한의 그 인공위성 사진을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그 핵실험장이죠. 그 풍계리에 있는 사범갱도 그 도로가 좀 유실이 됐고 시설도 좀 침수가 됐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오갈 수 있지만 차량이 오갈 수가 없다. 이런 그 보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올리 하이로넨 전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VOA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폭우로 인해서 핵실험이 최소 좀 9월까지는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핵실험은 벌써 한 6번가량 했지만 여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폭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중단하거나 이것이 큰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거고요. 역시 그 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 이런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전 승리를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 한반도 중부에 폭우가 쏟아진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